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4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마태복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다만 구약을 성취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대하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조금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메시아심을 선포합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3장까지로 쭉 보았는데 각 장이 다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생각해 보시면 전반부에는 족보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내용이 나왔고요. 2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후반부에서는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전반부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도 마찬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 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설교 사역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4장은 어찌 보면 전반부 내용은 말씀 선포와 관련된 내용 후반부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선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서 1절, 2절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짧은 본문이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1절 앞부분 그리고 2절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잘 준비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별로 좋지 못한 현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첫 번째로 마귀에게 두 번째로 시험을 받으러 세 번째로 광야로 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땠는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기 보면 마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가 직장에 취업했다 그러면 늘 뭘 원하냐면 일도 힘들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참 중요하죠.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아무리 일이 쉬워도 주변에 마귀 같은 놈이 있으면 참 직장 가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좋은 직장 동료와 상사 만나기를 이렇게 우리가 늘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생사에 시작하셔서 처음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마귀가 있는 곳. 그냥 아주 그냥 우라질 나쁜 부장이 있는 그런 뭐 상무가 있는 이런 데로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여서 권세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이 마귀 때문에 온갖 고통과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도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만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역하시는 내내 계속 마귀가 있는 곳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사에 시작하시면 귀신을 막 쫓아내시죠. 쫓아내시는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귀신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조금 있다가 또 귀신 들린 자가 또 옵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또 마귀가 오고 마귀를 쫓아내면 또 마귀가 오고 그래서 마귀가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사에 시작하신 첫 번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기왕이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대로 가시지 왜 이런 대로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주님께서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 좋지 못한 거죠. 또 좋지 못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마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죠. 사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제안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런 악한 예수님을 향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모르셨는가?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런 곳으로 간 거죠. 사실은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놓고 보면 마귀만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생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되었을 때 일주일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모든 종파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때 많이 배우겠다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내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도 들끓고 악한 자들도 들끓고 그런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세 번째 좋지 못한 상황은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건 뭐 단순하고 간단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아닙니다. 성전으로 가셨는가? 아닙니다. 학식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력자가 있는 궁궐로 가셨는가? 아닙니다. 광야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그냥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는 현실 자체도 굉장히 팍팍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팍팍한 현실 때문에 광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이냐면 죄짓고 심판받아 쫓겨난 장소입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흔히 광야를 이야기할 때 불임의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곡식을 키울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김을 맬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처럼 불임의 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심판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네가 노동을 해도 열매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지 못한 노동의 환경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냥 단순히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좋지 못한 거 다 붙여놨죠. 그렇죠? 마귀가 있는 곳에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곳을 정하셨을까? 조금 편안한 곳을 정하시거나 조금 더 윤택한 곳을 정하시거나 혹은 사역을 잘 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하시지 하필이면 마귀가 있고 시험을 받아야 되고 광야 같은 그런 곳을 사역지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참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처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마귀가 판치고 있는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서 시험이 가득한 곳에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와 열매를 때때로 맺지 못하는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건 가정 생활을 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때때로 교회도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마귀가 판치고 도대체 시험거리가 가득하고 도대체 이게 열매가 없고 이게 왜 이런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내가 간 직장은 왜 이런가? 내가 얻은 가정은 왜 이런가? 내가 섬기러 갔던 교회는 왜 이런가? 이런 마음의 고민들을 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역지, 광야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정반대되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앞부분인 3장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데리고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광야로 간다. 마귀가 있는 곳으로 시험받으라고 그렇게 데리고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성령님 안 내려오신 게 낫지 않나? 현실적으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하튼 지금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지껏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지만 여지껏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상황들은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실 때, 나사렛에 정착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요한에게 계시하게, 요셉에게 계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나왔던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도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지껏 과정도 그렇고요.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현실만 놓고 보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인도만 받으셨는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 그래서 줄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셨다는 표현은 왜 써놨나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아니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굶어도 사실은 한 끼를 굶지 않고 제가 요즘 보니까 이 머스마를 이렇게 좀 키우다 보니까 세 끼를 다 먹여도 배가 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게 줄이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단순히 성령의 인도만 받으셨는가? 그게 아니라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청년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아니 어떻게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냐 그랬더니 사실 뭐 금식을 할 만큼 목숨을 걸고 내놔야 할 만큼 밥을 끊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만나본 적이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뭐 20살, 25살짜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금식을 하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뭐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도 그렇게 금식하고 했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송구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행동, 가장 탁월한 신앙적인 행동을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것 이상 어떻게 합니까? 40일 이상 금식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합니까? 50일을 금식해야 됩니까? 80일을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동안 그냥 밥만 굶은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거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하냐? 여지껏 준비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역을 하든 이보다 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역을 해도 이보다 더 탁월하게 준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잖아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러고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서 보면 결과는 무엇이죠? 이렇게 준비했는데 고작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혹은 참 마음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별 볼일 없는 존재라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얼핏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하신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사회에 태어났을까? 뭐 언제나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미국에서 기왕이면 미국에서도 수도에서 강남 같은 곳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조금만 해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조금만 해도 풍성하게 잘 윤택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막 발발발발거리고 열심히 살아도 주변에 그냥 하도 마귀가 드글드글해서 참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힘들어요. 뼈 빠지게 노력해도 쉽지가 않다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야, 이 영국에 유학 가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옥스퍼드를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옥스퍼드를 다닌 건 영국 전체 5% 안에 들었기 때문에 옥스퍼드를 다녔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내가 우습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서울대에 다닌 사람이 그랬대요. 0.1%에 들어야 서울대를 갈 똥 말 똥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죽도록 노력을 해도 부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만큼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서는 광야로 들어가셨잖아요. 광야로. 여기서 뼈 빠지게 뭘 해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종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나는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나는 형통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가 들끓고 시험거리가 가득한 곳에서 뼈 빠지게 해도 열매가 없는 이런 곳에 내가 보냄을 받은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지 못한 현실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 뜻이 없거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마귀가 자꾸 들끓을까요? 그것도 주님의 뜻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제 현실만 놓고 좋은 거, 형통한 거, 평안한 거, 마귀는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거, 내 주변에는 늘 천사들만 가득한 거, 내 주변 상황은 다 하나님 나라 같고 천국 같은 거, 그것만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보내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 보냄받았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목표를 잘 감당해내가고 때때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하지 않고 상급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좀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볼 때에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거리를 만나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40일이나 금식하신 이후에도 시험거리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잘 기도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잘 준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순종하고 헌신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서건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건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 귀하고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상황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한 것, 열심히 또 일한 것, 그 이상의 결실들을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상황, 사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혹여 주께서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우리가 마귀가 있는 곳, 시험이 가득한 곳, 열매 맺기 어려운 곳으로 보냄받고 그곳에서 또 직분 감당하며 살아야 할 때에 그것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되었건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건 혹은 직장이 되었건 우리가 늘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찌하든 발버둥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